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왕의 왕도 주의 주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예수 평화의 왕 영광,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주께 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8장 안식일 다음 날 곧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때의 땅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천사는 무덤으로 가서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어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번개와 같이 밝은 빛이 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려 떨다가 정신을 잃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의 죽음이 있던 자리를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워 떨면서도 기뻐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서둘러 무덤을 떠났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셨다. 예수께서 안녕들 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들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자리를 떠났다. 바로 그때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몇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모두 알렸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만나 이 일에 대해 의논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무덤에 와서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의 죽음을 훔쳐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말을 잘해서 너희에게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군인들은 그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에 순종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쳐라. 나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창세기 3장.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면서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꾀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노라 들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자손들을 많이 퍼뜨려서 땅 위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넓은 들판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이곳에 큰 도시를 건설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높은 탑도 세우는 거야. 하늘에 닿게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짓을 보시고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네 능력도 모르며 잘난 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말이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되자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되었고 짓담한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님은 세무원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 가서 성경에 나오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아라.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읽은 말씀 통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치료의 사역에 마태는 자신의 부름받은 경험과 금식에 대한 교훈을 삽입하고 있는 가운데 부름받은 자의 순종과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로 삶의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이 주님의 행동에 싸움을 거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항을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 예수도의 사랑을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심도 일반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마태복음 4장 18절이고요. 거기 더 가시다가 4장 21절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9절입니다. 주님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인간됨을 아시기 때문에 일꾼을 부르심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도 주위의 평가도 신경을 쓰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고백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적절한 무식한 자도 없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부적절한 죄인도 없습니다. 주님은 역시 과거보다는 회개와 미래를 보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 10절인데 순종과 회개의 모범을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이 계획 없이 즉흥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성장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라는 예정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한 걸음이나 한 발짝이 우리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본을 여기서 봅니다.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주님의 그 사역에 쓰실 사람의 선택은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만을 부르신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위하여 평판이 좋은 사람을 뽑지 않으시고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택하실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심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명하실 때는 단순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다는 감격으로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우리를 절대로 손해나게 하실 분이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의 구체적인 모범을 배웁니다. 마태는 예수기도를 따르기로 한 결심을 혼자서 실행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각오와 결심을 그의 동료들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읽게 됩니다. 마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의 제자됨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적 각오를 밝힘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을 스스로 감시자로 만들어 결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장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요청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에 변치 않을 장치를 위하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 보호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자신을 의인시하는 죄인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직접적으로 항변하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물고 늘어지는 야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율법적이고 계율적인 종교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마태의 순종도 비난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들과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일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을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무조건 용서하셔서 그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경험적 신앙의 원리를 시몬의 잔치자리에서 죄 많은 여인과 시몬에게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에 감격을 크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죄를 누리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설령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봅니다. 결국 마태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답하는 회개의 구체적인 선포로서의 잔치에 참여하신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또 하나의 주님의 위대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됩니다. 때로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무나 일반적인 이 진리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을 뚫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비수같이 꽂았을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누구도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와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육신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의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만 인류의 죄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한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본문에 인용되는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1절인데요. 말씀하시고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 역시 이러한 선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고백으로 늘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갈급해하고 의지하는 자세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늘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 저는 늘 주님의 치료와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백성들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겸손과 고백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처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현재와 미래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려고 주님은 이 죄악의 땅에 종의 형상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요 민족 반역자,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무식한 갈릴리 어부인 베드로나 요한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적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앞뒤를 계산해보는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단순함과 과거에 어떤 조롱을 받던 죄인이든지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선을 의지하는 의인들보다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여 날마다 자신의 적절치 못한 죄를 인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맡기기만 한다면 주님은 넉넉히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그 자신의 병을 인정치 않는다면 의사는 그 병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대로 기꺼이 자신의 병을 의사에게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병의 의원 되시고 모든 죄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족장들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전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유대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족장이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위대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의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족장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의 직계 후손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몇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팔레스틴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본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인접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택한 받은 백성들을 태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있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그로부터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에 살게 되었던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맙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롯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가르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나타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예는 아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후 이삭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매장되었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가까운 친척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형에게 계승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들 사람은 그를 속여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야기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시위대장인 보드바르 종이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기근이 든 해에 내놓는 등 왕을 보좌하여 국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번성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의 좋은 주위를 더 이상 지속시켜주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부모가 갓난아이인 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왕자로 양육했습니다. 그 후 그는 궁궐 생활을 버리고 백성의 인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냅니다. 모세와 그의 대변인이 된 형 아론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로 왕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가운데 가장 처참한 것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심지어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남김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시려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랑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 사람이 없도록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느질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세상의 관점에서 도르가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르가가 잘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뛰어난 재주로 하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 바느질은 여성이라면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리암처럼 여선지자도 아니었고 드보라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여성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르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도르가는 욥바에 살았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촌이 대개 그렇듯이 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다가 궂은 날씨에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으면 모든 수입원이 끊기고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한 9절 바로 뒤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르가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일처럼 보이는 바느질로 당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과부에게 도움을 준 여제자였습니다. 이런 도르가가 죽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부들을 위해 만든 옷을 그에게 보여주며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죽었던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도르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 바늘과 실이 제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무엇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